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미크론의 전염력과 심각성 여부를 파악하려면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미크론에 대한 미국의 대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미크론은 북미 대륙에도 상륙한 상황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29일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타와주 출신으로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여행객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은 지난달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이번 달 남아공에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체코 등 유럽 국가들과 호주, 이스라엘, 홍콩 등 최소 15개 나라에서 확진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유럽연합 등은 아프리카 남부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했고, 일본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올해 전 세계 관광업계 손실이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UN이 29일 전망했습니다. UN 세계관광기구는 올해 국제관광객이 팬데믹 전인 2019년 15억 명보다 70에서 75% 감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코로나로 가장 심한 피해를 본 분야 중 하나이며 지난해 손실액도 2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 세계관광기구는 현재 전 세계 국가의 21%인 46개국가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고 55개국은 관광객들의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기구는 성명에서 전 세계 불균형한 백신 접종률과 변이 바이러스가 관광업계의 느리고 취약한 회복에 더욱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이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 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란은 2015년 핵합의를 체결한 당사자들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과 직접 대화합니다. 핵합의 복원과 관련해 이란 측 협상단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2017년 이래 도입한 모든 이란 제재를 해제하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유럽 측은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서방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과 독일 등 6개국이 지난 2015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불공정하다며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이에 우라늄 농축 등 핵 관련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28일 전략 폭격기와 공중 급유기 등을 동원해 타이완에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중국 군용기 27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이에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켜 중국 군용기에 경고하는 한편 방공미사일로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측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들은 타이완 남동부를 비행한 뒤 태평양을 지나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중국군 전투기 18대를 비롯해 폭격기 5대, 공중급유기 1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6일에도 폭격기와 전투기 등을 동원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타이완 인근 공중 무력 시위 빈도가 늘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같은 날 회의를 열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인재 발굴을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등장에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뇌물 부패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국제기업위험관리사가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경 예산안에 68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포함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최고는 영하 1도에서 1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1.5 내지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준비해온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등장에 방역 고삐를 더욱 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중 국경 봉쇄 해제는 물론 종전선언 등 한반도 이슈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또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배나 강한 새로운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앙비상방역부문에서는 새 변이 바이러스들의 급속한 전파 상황에 대처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최대로 각성 분발해 국가비상방역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대로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꾼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보다 위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과 허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사람들이 방역 규정을 소홀히 하는 데로부터 대유행 전염병의 악순환에 다시 빠져들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방역 고삐를 한층 더 죄면서 당초 이달 중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졌던 중국과의 국경 개방 시기가 또다시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북중 간 물자 교역 재개를 위한 준비 동향이 지속해서 관측됐다고 밝혀온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의 등장이 북중 교역 재개 여부 등 한반도 현안들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이미 초특급 비상 방역 단계를 선포하고 국경 봉쇄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대응해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동향은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 해제 문제는 북중 간 협의 그리고 접경 지역의 방역 시설 등 정비 동향, 코로나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으로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발생이 미칠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앞서 델타와 람다, 뮤 등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마다 주변국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민들에게 방역 강화를 주문해왔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오미크론 등장 이전부터 이미 주민 정치 사업 자료를 통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세였다며 중국과의 국경 개방이 또다시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변이만 가지고도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국가들을 북한이 비난하는 기사를 많이 써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험성을 알 수가 없는 세계를 긴장케 만들고 있는 오미크론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북한의 방역 강화, 국경 봉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 출신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단둥과 해산 등지에서 북중 무역업자들이 국경 봉쇄 해제를 기대하면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압록강 철교 열차 운행 재개와 관련한 동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조 소장은 중국 측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질서 안정 차원에서 탈북민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방역 차원의 주민 통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사회안전성 주민정치사업 자료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는데 국경 봉쇄를 더 강화하고 중국에서 일하다가 넘어오는 사람들 또는 이제 다시 중국에 일하려고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강화하고 넘어가지 말라 또 넘어갔다 왔으면 자수하고 자백하라 이렇게 정치사업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연선에 나오는 건 폭어에 나오다시피 무조건 쏴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새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명될 경우 한반도 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을 바라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현은 그런 시도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뭐 종전선언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협상을 해야 되고 이게 한미가 만든 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설사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접촉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국이나 미국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을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라는 데 지금 화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렵다라는 거고
박 교수는 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남북한 정상을 초청한다고 해도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수록 성사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은 홍콩까지 퍼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화권 전체가 긴장 상태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직접 제안한 교황의 방북 구상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선 더욱 유연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한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방부는 26일 오스틴 장관이 한국 정부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고 주한 미군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 30일 출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 참석해 서욱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주한 미군 부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는 미한 동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 안보협의회가 국가적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처석이 될 것이라며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계속 발전시킬 것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25일 미한 안보협의회가 내년 내달 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뇌물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탈북민과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반 주민들에 대한 뇌물 강요가 북한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기업 경영 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국제기업 위험관리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뇌물 위험 매트릭스 평가를 발표하고 북한의 뇌물 부패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 단체의 지수에서 북한은 94점을 받아 194개국 중 최하위인 19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뇌물 위험이 가장 낮은 나라는 2점을 받은 덴마크였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21위, 미국은 23위, 중국은 135위에 올랐습니다. 뇌물 위험도는 정부와의 상호작용, 뇌물 억지 수단, 행정 절차와 공직의 투명성, 시민단체의 감시 정도를 평가해 점수를 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 부문에서 당국의 기업에 대한 간섭과 뇌물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뇌물을 거절하지 않고 뇌물 억지 활동이 없으며 정부 투명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뇌물 위험 유형을 뇌물 방지 집행 노력이 없는 강력한 권위주의 독재 정부로 평가했으며 이란, 쿠바, 캄보디아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도 올해 1월 발표한 2020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북한의 국가청렴도가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0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다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26일 VOA에 북한의 당국자들이 공공연하게 뇌물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중앙기관기업들은 다 이 당위원회가 있는데 이 시당 분당 조직부 같은 경우는 내놓고 얘기를 하면 내놓고 뇌물을 요구합니다. 당면하게 쌀 한 손 달라, 옥수수 두 손 달라 이렇게. 근데 조직부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것도 돈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김마태 씨는 북한의 전문 외화벌이 기관 외에 공장, 기업소, 농장까지 외화벌이 과제를 받은 뒤 외화를 확보하면 당국자들에게 유로화,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화로 뇌물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가장 힘든 사람은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 주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뇌물을 갖다 보여서 세계적으로 제일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제일 밑바닥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 참 힘든 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이 과도기에 힘들다고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말을 하죠. 자본주의의 그런 본질이 요소수에 들어갔고 사회주의라고 또 이다 같이 또 한편으로는 또 광고를 붙이면서 이리저리 통제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겠어요.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는 26일 VOA에 북한의 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뇌물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국가에 바치는 자금들이 있다면 엄마들이 또 엄마들대로 이제 분여해서 바치는 자금이 또 있고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바치는 자금이 있으니까 결국 북한 정권이 가족으로 봤을 때 아버지 하나가 일을 한다지만은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월급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 회수해 가는 거죠. 1푼도 저희는 쓴 게 없고요. 한마디로 그냥 착취사이죠.
박 대표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개인적으로 장사를 많이 시작하면서 뇌물 요구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언론이 국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북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시민들이 이제 이런 감시가 있고 시민들이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이러한 나쁜 뇌물 이런 부분이라든가 취약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서 발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적발되고 앞으로 정부가 그러면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하겠다 하고서 이제 시민들한테 사과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란 사회는 시민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시민 자체가 없고 그냥 정부 하나만 서서 그 정부가 이제 모든 목소리를 한 번에 대변하니까.
김마태 씨도 북한에 신소체계가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소는 북한 주민들이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신소체계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뭐 칼을 잘라서 잘못 붙였다 이런 그런 사실 외에는 좀 모호한 경우는 대체로 가드는 개편이라고 간부는 간부들끼리 옹호해줘요. 신소 나온 사람이 간부한테 더 받아먹고 신소인 사람은 다시 복수당합니다. 정확히.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 정책 담당 국장은 26일 VOA에 북한의 뇌물 문제는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체계적인 통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fundamentally bribery in North Korea comes from the country's lack of sound, predictable and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시장의 규칙을 알려줄 건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기관들이 북한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생계를 위해 공장과 농장의 공식 직장보다 시장 활동에 의존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당국자들로부터 시장의 자리를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때 박봉의 당국자들은 처벌의 위험도 없이 뇌물을 요구할 기회가 생긴다고 코라도 국장은 말했습니다. 코라도 국장은 2020년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6%의 응답자들이 경제활동에 있어 단속과 뇌물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이 북한에서 평균적으로 수입의 20%를 뇌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라도 국장은 북한은 예측 가능하고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만들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거창한 구조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ven before that, before all those big steps are taken, if North Korea showed serious interest in making progress towards institution building, it could probably find some willing.
코라도 국장은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 IMF가 북한 당국자들을 상대로 6주 과정의 기술적 훈련을 중국에서 계획했지만 북한이 막판에 취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금융기구들의 북한 당국이 참여해 국제규범들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들이라고 코라도 국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경 예산안에 68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포함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행위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26일 7,700억 엔, 미하로 68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가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26일 AP통신 등은 새 추경 예산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기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보통인 장비 구입용 방위비 등을 추경 예산안에 앞당겨 포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안에 내년 3월까지 추가 지원될 방위비가 포함됨에 따라 일본의 올해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6조 1000억 엔, 미하로 532억 달러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추경안에 편성한 방위력 재강화와 가속화 패키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던 주요 장비의 일부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의 일본 관리들에 따르면 이번 추가 방위비 편성의 목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일부 남서부 섬 주변에서 더욱 대담해지는 중국의 해상 활동에 대한 일본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영해와 영공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군사훈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추경한 방위비에는 패트리엇 팩3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유격체 신형과 관련 장비, 순항 미사일을 위한 1000억 엔, 미하로 8억 7천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8천억 엔, 미하로 70억 달러 이상은 일본 영해와 영공 주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초계기인 P1 세대와 P33 장비 등 정찰기 구입을 가속화하는 데 투입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6일 VOA 전화통화에서 추가 방위비를 통해 일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 미사일 방어 역량에 추가 역량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찰기와 대잠수함 항공기인 P3C 그리고 구축함에 탑재되는 무기체계 등은 해상 움직임을 감지해 위협이 있으면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방어 역량을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추경안의 방위비를 편성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방위력 강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progression. I mean, this has been going on for the last few years. And I think first of all,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실제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고 추가 패트리엇 팩3 미사일 구입과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조치가 이번 추가 방위비에 포함된 건 북한의 위협도 고려한 것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한 일본이 중국과의 영토 분쟁과 역내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P-33 개발과 관련 장비 구입 등 해상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n of course, there are territorial disputes with...
특히 일본의 팩3와 대잠수함 전투 역량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와 별도로 일본이 주위를 미군 연간 분담금을 미국의 요청 없이도 4억 달러 정도 증액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미일 동맹 강화, 일본의 군사 역량과 자위대의 방어 역량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악화되는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9년 연속 증가해 2021 회기 연도에는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3,400억 엔, 미화 약 517억 달러였습니다. 일본의 군사비 지출과 역량은 특히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한 이후 계속 높아져 2020 회기 연도에는 2012년 대비 17%까지 증가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2015년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헌법 구조를 자위대가 국제 분쟁에 관여하는 동맹국의 물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일본군이 국제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제1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26일 폐막했습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회의를 마치며 채택한 의장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상들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외교, 정치적인 해결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들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2397호의 요구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결의가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 조치를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의향을 확인한 점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명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와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인권 상황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일부 아셈 회원국의 견해에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셈은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 강화를 위해 지난 1996년 출범했으며 현재 아시아 21개국과 유럽 30개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3차 정상회의는 당초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올해 6월로 연기됐다가 코로나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자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미북 교착 국면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군부대 시찰이 사라졌고 지방 현지 지도도 단 1회에 그쳤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변화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사 분야 활동이 사라진 점입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총 72회 공개 활동을 했는데 이 중 군부대 시찰이나 군훈련 참관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은 온 1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비서인 박정천이 지켜봤을 뿐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은 77차례 공개활동을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6회가 군사 분야 활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북한은 3월부터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김 위원장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습니다.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8차례나 직접 훈련장을 찾아 군부대의 합동 타격 훈련과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이런 변화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일종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이 군사보다는 경제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He is really kind of trying to send the signal that the focus of his regime is on the economy, not on the military.
또 다른 변화는 김 위원장이 올해 노동당 회의를 집중적으로 열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노동당 8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8차 대회 기간 중인 1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1차 전원회의를 열었고 2월과 6월에도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세포비서대회, 정치국 대회까지 거의 모든 수준의 당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노동당 회의가 이렇게 자주 열린 것은 체제 결속을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회를 통해서 대부분 체제 결속, 그 다음에 이 1월 달에 8차 당대에서 제시한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독려, 그 다음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지금 당면한 위기 해소를 위한 체제 결속형 대내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 현지 지도는 올해 4차례에 그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3월 24일 평양 만세대 살림집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4월 1일에는 평양 보통강 강안지구 주택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8월 21일에도 같은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보통강 구역은 평양에서도 당간부와 내각 그리고 문화인들이 밀집해 사는 부촌으로 다락식 주택 800세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11월 16일 양강도 삼지연 건설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3단계로 나누어 전당적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어 온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올해로 결속되게 됩니다.
김 위원장이 올해 평양을 벗어나 지방 경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올해 4차례에 그친 김 위원장의 경제 분야 활동은 집권 이후 가장 적은 겁니다. 과거 김 위원장은 매년 수십 차례 공장과 기업소를 찾았으며 지난해에는 14차례에 걸쳐 경제 분야를 둘러봤습니다. 조원범 박사는 경제난으로 인해 현지 지도를 할 만한 공장과 기업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 체제의 지금 딜레마는 뭐냐면은 대북 제재나 이 고립으로 인해서 이 산업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제 현장이 있을 수가 없죠.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두 차례나 잠적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5월 6일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던 김 위원장은 잠적 29일 만인 6월 4일 다시 공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공개활동에 나선 김 위원장은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김 위원장이 손목시계를 착용한 사진을 근거로 체중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스위스제 고급 시계를 왼쪽 손목에 착용하는데 지난해 11월과 달리 6월 4일 사진에서는 시계줄을 더 바싹 조였다는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도 김 위원장의 체중 감량을 인정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6월 25일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 소식을 전하면서 총비서 동지가 수척해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일고도 가슴 아파한 거는 나부터도 경야는 총비서 동지에서 수척하지 못했을 때 우리 인민들은 대일 가슴 아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눈물이 젖어.
한국 국가정보는 김 위원장이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러 20kg 정도 살을 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시 박사는 김 위원장이 모종의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 major health illness going on here. He's obese. He needs to lose a lot of weight. Doctors finally said.
김 위원장은 10월에도 한 달 이상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10월 11일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 전람회에 참석했던 김 위원장은 35일간 종족을 감췄다가 11월 16일 다시 공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NK뉴스는 위성사진을 근거로 김 위원장이 원산의 별장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호화요트가 10월 24일 강원도 원산 별장 주변 해안을 항해하는 것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한편 올해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수행한 사람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용원 조직비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조용원 부부장은 올해 25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해 수행 횟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조용호는 지난 1월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 올라 북한의 핵심 실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실세인 김여정 부부장은 두 차례의 담화 발표와 구구절 금수산 태양공전 참배 외에는 별다른 동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은 대미 대남 정책 외에도 주민들의 민생 동향을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정원 보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10월 28일 밝힌 내용입니다.
비공개 지방 방문 등을 통해서 민생 동향을 파악하여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등 내치를 보장하는
역할을... 12월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10년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포함해 각가지 도전에 직면한 김정은 위원장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중동원 행사를 열고 사상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가 힘든 가운데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향후 코로나 봉쇄 완화 등 대외 개방에 사상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주민들의 사상 통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상적 분위기 고조를 위한 대규모 대중동원 운동인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18일에서 22일 평양에서 열고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회에 보낸 서한의 집중학습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젊은 층이 제국주의 문화 침투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다며 사상사업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스팀슨 센터의 이민영 연구원은 24일 VOA에 북한이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열면서 사상 통제에 나선 것은 북한 내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결속시키고 경제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서 열린 행사라고 보고요. 한 가지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옛날에 그 어떤 뭐 철마 운동 뭐 이제 그런 것은 도덕적인 자극이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영 매체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면 물질적인 보상을 노동자들한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는 사상과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 동원 운동으로 북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an opportunity for the regime to sort of get different groups of people in the room and sort of talk to them and present whatever they are presenting in the forms of ideological indoctrination.
그러면서 코로나 봉쇄 완화 등 향후 대외 개방을 사상적으로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With the three revolutions movement, it's a matter of getting them ready for how North Korea is going to come out of COVID. I think that's what we're going to be seeing. The next six months in North Korea, we're going to start to see more sort of reopening process.
매든 연구원은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통해 북한이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비해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준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6개월간 북한의 재개방 움직임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사상 주입, 정치적 행사, 정책 발표 등도 동시에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민영 연구원도 북한이 내년 초에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고 또 북미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불분명하잖아요. 하지만 김정은은 북미 관계 개선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문을 걸어담그기보다는 내년 초에 조금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를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따지기 작업으로 해석했습니다.
We're going through a new stage here in the consolidation process of the Kim Jong-un era. It really began in 2016 with the Party Congress. You really have to have some ideological.
고스 국장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 공고화 작업이 시작됐고 지금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지도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대회 등을 열어 지도부에 김정은의 구상과 사상적 토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독자적 사상 체계인 김정은 주의는 천천히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it will be slowly rolled out. Reason we are not seeing much right now is because I think it's heavily tied to the economy and there's nothing to show with the economy. He can't engage the United States.
김정은 주의는 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경제 성과를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련 언급이 많이 없는 것으로 고스 국장은 분석했습니다. 이민영 연구원은 김정은 우상화와 관련해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는 2016년 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관영매체에 등장한 이후 최근 빈도수가 높아졌으며 수령이라고 직접 지칭하는 것은 2020년 말 당창건 75돌 행사가 끝나고 8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난을 감안했을 때 김정은 주의가 쉽게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주의라는 용어도 수년간 여러 우상화 단계를 거친 후에 공식 매체에 잠깐 슬쩍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주의 역시 쉽게 등장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이미 김일성, 김정일 반열에 올려왔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경제 상황이 개선이 어느 정도 되어야 김정은 주의도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간 가장 실패한 부분은 경제 문제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회가 있었지만 적극 나서지 않아 북한의 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의존도만 더욱 높였다는 것입니다. 고스 국장도 같은 지적입니다.
I think not being able to move forward through the opportunities that he had with the summits. I think he paid a huge political price for that in terms of his legitimacy and I think that it really kind of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각국과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치면서 열린 기회들을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해 자신의 통치 적법성에 대한 큰 정치적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어떤 성과라도 낼 수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2021 회계연도에 총 14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의 예수로 불리는 에밀 카폰 신부의 신원 확인이 주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최근 발표한 연례 활동 보고서에서 2021 회계연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42명 미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국전 참전 미국 용사는 총 14명입니다. 또 세계 2차 대전에서 전사한 미군이 34명, 세계 1차 대전이 94명입니다. DPAA는 특히 한국전쟁의 군종신부로 참전했다 전사한 에밀 카폰 신부의 신원 확인을 지난 회계연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DPAA는 지난 3월 신원이 확인된 카폰 신부는 한국전쟁 중 이타적인 행동을 보인 공로로 1993년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종으로 추대됐고 2013년에는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폰 신부의 유해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에 돌아온 1868구의 유해에 포함됐었습니다. 하지만 신원 미상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태평양 기념묘지인 펀치볼에 묻혔다가 약 70년 만인 지난 3월 5일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DPAA는 카폰 신부처럼 펀치볼에 신원 미상으로 묻힌 한국전 참전미군 600여 명의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을 목표로 약 3년 전부터 진행 중인 한국전 발굴 프로젝트가 3단계에 들어간 점도 이번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천 상륙작전 등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한국전 영웅 하비 스톰스 소령의 유해가 지난 7월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된 소식도 주요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스톰스 소령의 유해는 북한이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 뒤 미국에 넘긴 55개 상자에 포함돼 있었고 2019년 중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DPAA는 지난 4월 한국과 북한 사이 비무장지대에서 한국전쟁 중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점도 주요 활동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하와이 펄하버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과 합동으로 진행한 최초의 미한 유해 상호 인수식을 마지막 이정표로 지난 회계연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해 상호 인수식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각각 6구와 68구의 유해가 송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DPAA는 연례 보고서에서 당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DPAA 연구소는 한국인 유해 배격호를 분석했으며 1년에 걸친 준비 과정에서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과학자들이 광범위하게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네벌의 DPAA 대변인은 지난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처럼 신원 확인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는 유해에서 DNA 표본을 추출해 가족 DNA 표본과 비교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specially like the DNA evidence as well as some of the other lines of evidence that we use, but especially the DNA evidence.
DPAA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중 지난 9월 28일 기준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602명이며 나머지 7,554명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국영 고려항공이 또다시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습니다. 이유는 거의 모든 북한 항공기가 국제안전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1년째 이 같은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고려항공의 영내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 개정 발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공기의 영내 운항을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6개월 만에 개정된 항공안전목록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기준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EU 내 운항이 전면 금지된 항공사는 아프가니스탄과 앙골라, 수단 등 15개국의 90개 항공사와 7개 개별 항공사 등 모두 97개입니다. 또 북한의 고려항공과 이란의 이란항공 등 2개 항공사는 EU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이유는 매년 국제적 안전기준을 근거로 유럽연합 내 운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항공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과 이번 등 두 차례 발표됐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에 유럽연합의 전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4월에 러시아에서 TU-204 항공기 두 대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제한 아래 유럽연합 내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고려항공의 TU-204 항공기 두 대가 국제적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려항공이 실제로 EU 내에서 운항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EU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라 지난 2016년 5월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국적의 항공기가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이착륙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주로 군사적 충돌 위기를 전후해 높아지며 최근 낮아진 관심도는 북한이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업체 구글의 검색어 분석 시스템인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들이 북한의 영문명인 노스코리아를 가장 많이 검색한 시점은 지난 3월 14일부터 20일 주간이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측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뉴스가 나온 시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들과 미국에 대한 비난 담화들을 내놨던 5월 2일부터 8일 사이 그리고 8월 첫째 주 등도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검색이 높았던 때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검색 빈도수가 높았던 주간들은 최근 5년 동안 미국인들이 북한을 검색한 시점과 비교하면 그 비율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북한과 같은 특정 검색어가 가장 많이 급증한 시점에 100점을 부여한 뒤 이를 기준으로 다른 시점에 얼마나 검색이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그래프로 만들어 공개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북한에 대한 검색이 100점에 달했던 시기는 2017년 8월 6일에서 12일 주간이었고 76점을 받은 2017년 4월 9일에서 15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았던 때였는데 특히 2017년 8월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령 괌에 대해 미사일로 포위 사격을 위협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어 9월 24일에서 30일 주간이 69점, 9월 3일에서 9일이 65점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던 2017년 미국인들의 북한 검색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 북한 검색이 가장 많았던 3월 14일에서 20일 주간은 5점, 또 검색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다른 시기들도 4점 수준에 머물러 2017년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6월과 2019년 2월은 각각 28점과 8점으로 올해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도발 때에 비해선 크게 낮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인터넷 이용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로 확대해보더라도 올해 북한을 검색한 빈도는 미미했지만 북한의 주요 도발 시기인 2017년에는 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높게 치솟았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사망설이 한창 제기되던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2020년 4월 26일에서 5월 2일 주간을 제외하면 특별히 북한과 관련해 높은 검색이 이뤄진 시기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구글 트렌드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검색 경향을 분석하는 네이버 데이터 랩의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서도 2017년 4월을 전후한 시점 북한과 관련된 검색 빈도가 매우 높게 오른 반면 최근 몇 개월간 북한에 대한 검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북한에 대한 검색은 도발이 한창이던 2017년 최고조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그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비단 인터넷 이용자들의 검색 횟수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 역시 과거 행정부에 비해 북한을 언급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초기부터 관측된 현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대신 중국과 러시아, 이란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꽤 흥미로운 주제라며 특별히 지도자의 건강과 지도부 교체, 혹은 북한의 나쁜 행동 등이 나올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he potential for high clickbait. especially something that is revolving around the health of the leader.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땐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미국 정부조차 북한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더 언급하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 만큼 북한이 뭔가를 하지 않는 한 미국인들의 관심에서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트남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권보고서는 베트남 정부는 실제로는 이 같은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는 국가 안보와 명예 훼손 조항을 활용해 언론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또 관련법은 민주적 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체나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2020년 12월 1일 현재 15명의 언론인이 수감돼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언론인 수감 규모입니다. 베트남의 언론인 수감은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법원은 바오사치, 즉 클린 저널리즘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 5명을 수감했습니다. 이들은 형법 331조에 근거해 민주적 자유를 남용한 혐의로 몇 년 동안 수감되게 됐습니다. 바오사치 그룹을 설립한 쯔엉저우 후단은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안 키엔광과 레도 타앙은 3년형을, 그리고 구엔투옥 두옹바오와 구엔탄나는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들 5명은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3년 동안 언론인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번 선고에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 기자들이 부정부패 문제를 심층 취재하려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연히 이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은 베트남 언론인들과 기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하려다 수감된 최근에 우려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베트남 당국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5명의 기자들과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베트남 정부의 베트남 헌법을 지키고 국제적인 의무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입니다. 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